오늘 보신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따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미신들과 또 여러 가지 헛된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신앙, 어떤 미신들에 대한 신앙이 가득한 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신 분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바로 본문을 보실까요? 그래서 먼저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찍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통치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형상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결코 아담을 향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에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조금 의미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예수님도 피조물이구나, 뭐 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혼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성경 전체의 용례 속에서, 또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의 전후 문맥 속에서 보시면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시간과 순서의 의미도 있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건 지위와 서열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용례가 있어요. 먼저 나신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 되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과는 구분이 되시는 가장 최고이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또 만물 중에 으뜸이신 분,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를 노래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 시대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런 뜻은 전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대기가 있고 이런 텅 빈 공간이 있죠. 근데 이런 공간, 이런 열린 공간, 이런 공중이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선교를 방문했던 지역은 그 지역의 이름이 관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관묘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명이 관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 관우에서 관묘라는 이 지명이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관우를 숭배하는 사원이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큰 사원이 있고요. 또 집집마다 방문해보면 이 관묘 지역이 99%가 불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런 민속신앙, 주상신을 섬기거나 관우를 섬기거나 이런 신앙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관우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보면 그 집의 입구마다 작은 사당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관우 작은 신상이 있고 또 주상신을 뭐 모시고 표현하는 것 같은 위패들이 거기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지역의 관묘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숭배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자 했었던 것처럼 골로새 지역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신 분이니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천사들이 있을 거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 거다. 그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고 이 천사를 숭배하는 문제가 골로새 지역에 가득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다. 그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세계조차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창조주시다. 그걸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자체실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17절에는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런 찬양이 나타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섰다는 말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지혜로 지탱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경영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교회로 포커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여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해할 때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이 사실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구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관이든지 그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시간이 쌓이면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더 내 뜻을 펼칠 수가 있고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은 그거는 직급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설명할 때는 그건 직급이 아니라 직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직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급, 계급, 어떤 랭크의 개념이 있는 거죠. 지위와 그런 서열, 계급, 등급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맡기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주님의 본분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분이 그 역할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어요.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내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맡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걸 묻기 전에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고 있을까?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하고 또 거절하는 상황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직급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라가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본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본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섬김과 무슨 교제를 하든지 그 처음과 끝이 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려 한다면 이것은 결코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인상 깊음을 남기고 내 이름을 넘기고 이런 어떤 칭송을 바라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열정이 생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모든 교제,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열매가 맺힐 그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찬송시, 이 짧은 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또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제가 19절을 읽고 20절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이셨고 또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가 되신다, 완성이 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그런데 이 회복의 범위가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범위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든 그 범위가 만물이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고안해내고 누군가를 겁주려고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 최종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최종 상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이야기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질서들은 파괴를 당하고 또 이 세상에 이그러지고 어긋나고 망가진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은 이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질서 속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깨어진 모든 세계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이시다. 어떻게 최고이신가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분이 자기의 피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완성, 절정, 모든 것 전부이신 분이시라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찬송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의지에서 섬김의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의지에서 섬김의지로 살아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최선에서, 나의 최선,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나의 최선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그때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신 분이 신구권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 철학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를 아주 많이 의심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업 시간이 니체의 철학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니체는 사람들의 동기를 will to power, 그래서 권력을 향한 의지로 보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의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무엇을 사람을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어떨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갖고 싶은 것, 힘을 갖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하는 선교, 교회의 전도 이런 것들을 결코 이제 점점 더 순수한 눈으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할까? 교회라는 곳은 그냥 신도들 모아가지고 돈벌이하고 정치질하고 저러는구나. 그냥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이미 보기 시작했고 그런 의심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벌써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12년, 13년 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의심의 시선, 이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아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그 내용을 한번, 답변을 한번 써와라. 다음 주까지 써오면, 그래서 그 답변을 아주 잘 써내면 바로 A+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숙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신학생으로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속상한 것은 뭐라고 반박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던 다음 시간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상은 will to power,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will to power가 아니라 will to serve. 교회는 섬김의 의지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시는 그 완성하신 그 방법은 싸움과 세력의 방법이 아니었고 권력으로 억누르는 방법이 아니었죠. 정말 섬김과 희생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의심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섬김의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으로 나타날 때, 아, 교회가 정말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구나. 그럴 때, 이 섬김으로 이 교회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티모시 곰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보신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왕권들, 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뭐 왕권들, 통치자들, 주권들이 단지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홀려서 믿고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존재들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날마다 우리가 거기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라. 권력을 가지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추김, 이런 권력을 향한 부추김이 세상과 교회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순수하게 하고자 할 때도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고 이런 사탄의 부추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열정 그 자체만 보자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맞습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뜨거운 열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열정을 내요. 뭐 선교가 됐다면 그 선교지에서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아니면 내가 뭐 나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규율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열심을 내서 그 신앙의 규율을 다 실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떨 때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에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면 쉽게 비난하게 되죠. 또 쉽게 비난하고 또 때로는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아파지고 분열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파벌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수록 그 교회에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고 그 기준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어 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조, 압박과 소외와 그런 수근수근거림과 분열과 당짓는 것들, 그런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낙오시키고 평가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공격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행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이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섬김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나 승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권력 의지에서 섬김 의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더 필사적으로 주님,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기 원함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나의 열정 때문에 이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주님 그 세상의 방식이, 그 세상의 역동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섬김의 의지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섬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두 번째는 최선에서 은혜로, 최선에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시대에 고기능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고기능 우울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고기능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때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정적입니다.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오히려 성취도도 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따지자면 일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죠?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얻고 아무리 칭찬을 얻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면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또 무쾌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설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증이 있고 또 초조함. 더 해야 되는데, 더 성취해야 되는데, 이런 초조함이 계속해서 그 안에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역설적으로 그 최선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 최선에 내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선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이 어렵고 정말로 많이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가 뭘까? 결국 나는 내가 다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제 노력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버텨내야 됩니다. 결국 버티는 건 나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에 AI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쇼폼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AI가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빨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내 빨래 언제 뺏어가나요? 그런데 언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삼시 세끼 밥을 다 차리시는 정말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밥을 차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AI가 내 일자리를 다 뺏는다고?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다 해주실까요?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에고니조마이 코피아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격투기 선수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이런 운동 경기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라운드가 엄청나게 펼쳐졌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가서 전혀 주먹을 뻗어낼 힘도 없습니다. 눈은 제 부어서 시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아무런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주먹을 뻗는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이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쉽게 가자. 그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 아니었고 바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그냥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힘을 다해서 분투하고 버텨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29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 맞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도무지 이 삶을 견뎌낼 그 힘이, 그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치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이 에너지의 상태가 마치 이 마른 걸레에서 물을 짜내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 일상을 그렇게 버텨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미 난 최선을 다 했어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전혀 내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고 난 정말 그런 의지도 없었고 난 그런 소망을 할 만한 더 이상의 어떤 에너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새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일상을 버텨낼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힘 주셔서 그 하루하루 이겨낼 힘을 주셨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여러 미신과 철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고 능하신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한심하고 망가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어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손길로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최고이신 예수님께 엎드리세요. 그 앞에 무너지십시오. 주님, 나의 최선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찬송가의 고백처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주님 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최고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세상의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은혜에 붙잡히고 붙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